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불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유학 초창기 시절에 오래된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출고된 지 약 한 14, 15년쯤 지난 소형 자동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하루마다 10분, 15분씩 예열하지 않으면 언제 엔진이 멈출지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하기 때문에 매일 엔진 체크도 하고 냉각수도 체크도 하고 미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예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동이 멈추지 않을까 늘 불안불안하다가 때때로 가는 길에서 시동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올 때가 되면 다시 시동을 걸 때면 이 차가 아무 이상 없이 시동이 잘 걸릴까 확신을 갖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먼 거리, 장거리를 갈 때에는 고속도로에서 혹시 서지 않을까 불안불안하기가 늘 매일같이 그런 불안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고속도로에 선 적도 있었고 길가에 서는 것은 부지 기수였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집으로 응급서비스를 부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 차를 잘 탈 수 있을까? 올해까지는 이 차를 폐차하지 않고 잘 탈 수 있을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이 마치 이 오래된 자동차처럼 여겨집니다. 다윗의 인생 자동차가 언제 멈춰설지,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오늘은 무사히 하루를 지날지, 다음 주까지는 폐차하지 않고 인생이 견뎌낼지 위험한 순간을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위치한 블레셋 지역의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사울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곳이죠. 유다 지역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드왕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순간 다가오는 목숨의 위협을 알아채고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사울을 피하여 가드로 간 다윗이 그곳에서 가드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위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한 가지 위험을 피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더 큰 위험이 내일도 다가올지 어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로 피신하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또 다른 위협을 경험했던 다윗의 인생이 언제 설지 모르는, 언제 폐차될지 모르는 오래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언제 용도 폐기될지 모르는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그 가드에서 나온 이후에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기서 22장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과관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접속사로도 때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드에서 그러한 위험한 일을 겪고 나서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가드에서 또 한 번의 위기의 상황이 있고 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둘람 굴, 이 아둘람 지역에 있던 동굴을 의미합니다. 아둘람은 가드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유다 지파에게 배정되고 할당된 지역이었습니다. 아둘람에는 당시 자연적으로 생겨난 굴이 많았는데 이 동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입구가 발견되지 않을 만큼 협소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큰 공간이 숨겨져 있는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천장에는 하늘과 맞닿은 개방 환기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숨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에 있던 천형 동굴들은 유사시에 군대가 임시 집결지로 쓰기에도 적합할 만한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다시 아둘람 동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리 피해도 위협이 있고 저리 피해도 목숨을 노리는 또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사면에 위협을 당하면서 할 수 없이 피해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동굴에 들어간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구약성경 시편 142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누가 굴에 자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숨어 들어간 굴, 거기에서 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시편을 아둘람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 142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20편 142편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42편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상황이 나의 상황과 같구나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지금 나의 기도구나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피하고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막다른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사람도 잃었습니다. 명성도 잃었습니다. 신뢰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 다다른 상황에서 다윗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아무 것에도 희망을 둘 수 없을 그때에 다윗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그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몫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막다른 그곳에서, 내 팽개쳐진 그 바닥에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이 부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곳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탄식의 기도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눈물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는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나의 원통한, 나의 당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나의 길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돌봐주리가 사람이 없는데 주님, 나의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는 이 억울한 신세, 이 원통함을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한탄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이 기도가 또한 노래로, 음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올 봄에 시집을 내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언제 그런 시를 쓰셔서 그런 시집을 내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써낸 시들 중에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은 뉴질랜드 이민교회 처음 갔을 때 몇 평 안 되는 교회 건물을 그것도 주일만 빌려 사용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쳤을 그 시절에 썼던 시들입니다. 시란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녹아진 시를 써내려가시고 우리 마음을 갈아 그곳에서 하얀 화선지 위에 멋진 묵화를 그려내십니다. 그 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숙성시켜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인생의 경지로 우리를 승화시켜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통함 속에 위협과 우환 가운데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던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기도로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고통스러운 일과 원통한 일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을 기도로 시로 노래로 승화시킨 다윗, 그가 원통함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안에 내적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된 그에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 사울의 학정으로 고통을 당했거나 다윗을 추종하다가 사울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빚진 모든 자,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몰수당했거나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던 사람들, 혹은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했거나 재산적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 원통한 자. 이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원통이라는 단어는 마치 새끼를 잃은 곰이 격분하여 분노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새끼를 잃은 곰이 분노하여 격분되어 있는 것처럼 내적 외적으로 당한 고통스럽고 분한 일 때문에 심각한 고통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맨 문장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통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한 단어로 다시 정의해 본다면 환난당하여 원통한 자, 빚져서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 단어로 다시 정리해보면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원통함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함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경험한 다윗을 통해서 원통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원통함을 기도와 노래로 승화시킨 다윗으로 인해서 원통한 사람들의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을 막는 장애물이나 막힌 벽이 아니라 주님으로 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온 사람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나온 사람 중에는 그의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22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형제와 부모까지도 사울의 위협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살던 곳에 계속 살 수 없어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위험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모압 땅에 위치한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모압은 그의 중조 할머니 룻의 고향 땅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시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그래서 룻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이제 부모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다윗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당시 모압 왕은 사울 왕과 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이를 허락해서 다윗의 부모는 모압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부모님을 모압 땅에 부탁하여 놓았느냐? 3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그의 부모님을 모압왕에게 부탁하여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알려주실 때까지 잠시 부모님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이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지휘관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사울과의 전투라고 한다면 다윗의 부모님은 그 전투의 현장에서 위험에 빠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먼 곳으로 떠나가야 한다면 오랜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할 것이 분명한데 연로한 부모님이 함께 동행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참 효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그에게 중요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에게는 우선순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에 부모님의 거취도 거기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사람을 본문은 선지자 갓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의 인물인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다시 이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더 그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갓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 갓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지요.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선지자 갓.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하는 그 설명이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군 이순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더 이상 우리에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설명이 거기에서 끝납니다. 선지자 갓, 그것만으로 그의 설명이 충분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한 단어로만 하나님이 정의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까? 영국 신사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랑 김신연 이걸로만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나 더 이상의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 가시라고 있는 하고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설명이 붙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의 단호하고 정갈한 삶, 심플한 삶을 우리 모두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유대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의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유다 땅의 서쪽 끝에 위치한 블레셋 지역과의 경계 지역인 아둘람 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먼 거리를 돌아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까지 지금 다윗은 부모님과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디에선가 요새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들은 유다 땅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울의 위협과 죽음의 추격이 따라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400여 명의 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첫 번째 일은 그 추격자, 위협자, 사울왕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마음만 먹이면 하루 이틀 만에 언제든지 추격해 들어올 수 있는 위협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 다윗이 그 명령을 들은 주어죠. 들어가라는 명령과 그 명령을 들은 주어 다윗 사이에는 띄어쓰기 딱 한 칸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고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는 용기가 이 사이에 담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지나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펼쳐지게 될 새로운 위험들이 두려움으로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명하십니까? 그것은 유다 땅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게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쫓기는 신세로 있지만 그에게 주시는 땅, 그에게 주시는 나라는 유다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땅이 그가 다스릴 땅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유다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짧은 띄어쓰기 한 칸에 믿음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결단과 고뇌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한 약속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명령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고백하는 그가 이제 위험의 땅 유다로 향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다윗이 유다 땅 들어가 헤렛 수풀로 들어갑니다. 헤렛은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 남서쪽에 위치한 숲이 많은 산지입니다. 헤렛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숲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헤렛의 숲이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는 보고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본문이 사울 왕이 신하들을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울 왕국의 정치적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 언덕에서 무장을 한 채로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신하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사막 지역의 고지대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귀한 나무로 사울이 신하들과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자주 모였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네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네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네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은 베냐민 지파인 너희들을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땅과 토지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결탁하여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도 나에게 기쁨해 주는 자가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 역할을 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편으로는 다윗과 이간질시키면서 신하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회유합니다. 이 사울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의 말에 반응하여 자신이 사울의 편에 설 유일한 자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랬지요. 너희 중에 나에게 한 사람도 그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사울왕에게 은밀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듯이 도액이라고 하는 신하가 다윗이 노베 있을 때에 제사장 아비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반역을 할 만한 괴계가 숨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은밀하게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사울의 반역하는 일에 아비멜렉이 또한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암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다윗을 위하여 아비멜렉이 물었다고 강조하면서 그에게, 다윗에게 음식도 주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불타있던 사울을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과 결합된 반역의 행위라고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불러 아히멜렉을 부르게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울은 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다윗과의 자초지정을 모두 말하게 합니다. 왜 네가 반역하는 다윗을 도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주장에는 사실과 거짓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기에서 사실과 거짓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였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께 물어서 사울을 죽이도록 매복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은요, 거짓이 늘 진실 속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진실인 줄 알았는데 그 중간 어디엔가 거짓을 섞어 놓아 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인 줄 알고 봤지만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죽이려는 음모가 들어져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다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또 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거짓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 활동도 참여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짓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믿기 전보다 더 큰 회의가 들어가 버립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뢰할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100% 거짓이라면 쉽게 판별할 수가 있을 텐데 진실로 포장된 거짓, 그리고 진실과 섞어 놓은 거짓, 이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얼버무려 놓은 그러한 것,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의 겉과 속을 잘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진실 사이에 거짓을 잘 숨겨놓고 아무도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게 진실로 믿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지혜는 순결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과 만난 사실, 거기에 자신의 추악한 시기심으로 만든 거짓을 함께 얼버무려 놓은 채 사울이 추궁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추궁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14, 15절에 대답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14, 15절을 보시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주 정확한 해명을 아히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실한 신하이다. 실제로 왕의 사위요 호위대장이었고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이 한 일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이 벌어졌던 이 모든 일들은 정치적인 상황과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으로 불타있는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의 정확한 해명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일 것을 호위병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호위병들조차 그의 살인 명령 수행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명령이 그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왕의 앞잡이로 사용됐던 사람, 아까 아히멜렉을 고발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합니다. 도액은 왕의 명령을 받아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 그리고 젖먹이와 여인할 것 없는 노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소, 나귀, 양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 도에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에 따르면 조직이나 단체, 모임과 같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 최상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 다음으로 사람에게 중요한 욕구이다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노예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액은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인 신하들 속에서 유일한 이방인 신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땅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에돔은 사울 왕국 초기에 사울 왕과 전쟁을 벌였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에돔 출신 도액이 사울의 신하가 되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동향 사람 베냐민 출신 그 신하들 사이에서 사울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사울의 살인 명령까지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는 사울의 살인자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기회를 자신이 또 다시 출세할 수 있는 출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면 원할수록 그 사람은 권력자의 도구, 심한 경우는 도액처럼 살인의 도구로 허비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같이 있는 모임, 조직, 내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립되지 않으려고 사람은 무단히 애쓰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사람을 권력의 도구, 살인의 도구로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사람을 사랑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고독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따돌림도 이겨낼 수 있고 오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누구의 인정도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의 도구로 전락한 도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아히멜렉 혼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제사장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 그리고 가축까지도 모조리 살해되었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노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먼 출세욕과 권력욕 그리고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심이 결합하여 아히멜렉과 노베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사람이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다윗은 벌어진 이 제사장 학살 사건의 책임이 일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후견자가 되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22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노베 제사장 이 온 가문이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이 성격의 기록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죄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발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마지막에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엘리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홉느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자녀가 아히훅, 바로 오늘 아히멜렉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던 이 제사장들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장의 이 학살 사건이 그저 우연히 사울의 시기심과 도에게 충성심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의 학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엘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는 두 아들 홉느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엘리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고 그 심판의 예언이 오늘 22장에 실현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여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쉬운 100기를 포기하고 600km의 먼 길을 돌아 마케도니아로 가야만 했던 것은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 안에서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육로로 돌아가는 노년의 바울에게 누가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여정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선교 역사의 현장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 주셨고 오늘 우리까지 남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의 여정이 그 형국의 길로 갔던 그 바울의 여정이 그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한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에 심판을 행하시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로 가득한 이 인간 세계 속에서 이 죄악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놓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삶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된 삶을 살아야지 두 번 다시 세상과 권력의 신여 욕망의 도구, 살인의 도구로 살아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한 분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캄캄한 굴에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없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울부짖으십시오.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나의 고난과 역경의 그 쓴 울음을 기도로 노래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 예수는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가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님께서 쓰시는 시의 재료요 나의 탄식이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의 물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와 노래로 이 탄식이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의 동굴 속에서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래가 치료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조리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일평생 경험하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